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노아 스토리를 금방 공독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당하지 않을 만한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좋았다는 말, 뭐 폐와 달이 좋았다는 말, 그리고 좋다는 말이 이게 뭐 어떤 미학적으로 좋다는 말, 아니면 윤리적으로 뭐 좋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창세기를 쓰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이 다툼 경쟁 사회 지옥일까요? 아니면은 서로 누군가가 배려하면서 공생을 모색하는 그러한 세상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 위대한 사상가들은 오래전부터 논쟁을 해왔었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서로 투쟁하면 다 망하지요. 홉스라는 철학자가 성악설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인간의 천성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쉬지 않았고 지금도 요구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라야 그 욕망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거죠. 이 악한 인간을 그래도 좀 제어하고 말릴 수 있는 것은 정부 혹은 경찰, 이 사람들이 나서서 좀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루소 같은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했다고 하죠. 인간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다. 우리 사회와 제도가 돌아가면서 우리 인간을 계속 찝쩍거려가지고 우리가 부패하게 되고 나쁘게 되었을 뿐이지 본래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코로나까지 맞이하고 했는데 우리가 멸망했어요. 우리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비,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축복해준다고 했는데 그 스토리 이전에 아담과 하와 스토리가 있고 노아 스토리가 아주 크게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라는 말 들어봤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질서를 창조하더라는 것이죠. 땅에 악이 관영하고 폭력이 차있다라는 말이 지금 노아 스토리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노아 스토리는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했는데 무질서의 이 세상을 보고 undo 하겠다는 것이죠. 영어로 아주 사카스틱한 단어입니다. undo. 우리 컴퓨터 말로는 erase, delete.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은 토후 보후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formless and empty, 형상도 없고 텅 빈 것, 그것이 천지 창조 전이었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되돌려버리겠다, undo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darkness and deep, 깊음과 어둠이 휘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인데 그걸 다시 언두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스토리를 자세히 좀 더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신뢰하신 듯해요. 좀 믿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옳고 선한 선택을 할 거야. 사람의 본능이 마땅한 그런 어떤 행동으로 뭐 하겠지. 그래서 선악과도 이렇게 갖다 놔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갖다 놔도 쟤는 착하니까 뭐 따먹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자시고 결정할 그런 일이라도 생기려고 하나님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자신이 뭐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간도 행동하겠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더라고요. 세상은 카오스로 돌아가는 것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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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인간만이 안 좋고 사람만이 안 좋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노아이고 언약입니다. Covenant.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오시면서 어떤 규범을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21세기 우리들의 말로는 도덕법이라고 혹은 윤리를 가지고 오시더라는 것이죠. 이 윤리와 도덕은 자연과학하고 좀 다릅니다. 자연과학 법칙은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만유인력 법칙 아닙니까? 그렇지만 남의 과수원의 사과를 억지로 따먹는다? 안 되죠. 따먹지 말라. 이거 도덕법입니다. 훔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다르죠. 자연이 과학의 현재 상태와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사과가 땅이 계속 떨어진 것만 봤는데 우주선을 타고 인공위성 안에 대해서 사과를 떨어뜨리는 거 안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예, 자연 법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아인슈타인의 법칙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그 법칙을 위반하면은 그 법칙이라면 도덕법을 위반하는 거죠. 강도질이나 도둑질이나 속임수를 쓰면은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을 지켜야 되고 윤리를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행동하면 꾸짖음을 받고 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 법칙은 그 영어로 describe래. Scribe는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describe는 그냥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 법칙은 쓰기는 쓰는데 prescribe예요. 미리 쓴다는 말은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법칙은 예측하고 도덕 법칙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 법칙은 그 어떤 물질의 특성, 본질에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이 도덕에 관한, 윤리에 관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자유의지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자연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다 이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 사건 가지고 오셨느냐, 그리고 거기에 왜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가. 사람의 그 천부적인 성격, 천성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세요, 사실은. 아까 제가 좀 애매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사람들이 뭐 괜찮겠지 하는 것은 지금 제 뇌피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말이 이게 뒤에 나오는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라고 이렇게 사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의 악으로 기울어진 이 그 경향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미끄러지고 아래로 기품 속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뭐 우리가 병으로 치면 이 큰 질병을 막으려면 해독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의 악한 행동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과학자들은 또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신경과학자들이. 전 집사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그러시겠는데 신경과학에 우리 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포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생각도 하고 성찰도 하는 그런 포션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 편도체라고 합니다. 느리게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 부분은 전두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전두엽을 짐승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어떤 그 감각 뭐 이런 식으로 뭐 본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내한테 해코지를 하면 내가 막 적극적으로 반응해가지고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약하면 도망가 버리고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다면은 우리 인간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다. 좀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이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적인 악을 행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약간 이제 후퇴해서 좀 천천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공감도 하고 연민을 가지는 특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두려움과 공격성도 선천적이지만 공감과 연민도 선천적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이 인간 상호작용이라는 표면 바로 아래에 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막 다른 어떤 본능을 압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잡아먹는가? 아니면 상대가 나를 잡아먹을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뇌 속에 있는 이 부위가 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한대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윤리적이고 규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도록, 즉 나쁜 짓을 하지 말도록 하는 보편적인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 언약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언약보다 먼저 있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종교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노아와 맺은 의미는 종교적 의미 그 이전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기 그 이전은 보편이라고 그러죠.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차이보다 앞섭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폭력이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21세기입니다. 보편적인 도덕성, 필요로 하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9장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9장 노아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 서로 적이더라는 것이죠. 원수이더라는 것이죠. 서로 죽이고 물을 떴더라는 것이죠. 그거 스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스탑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도덕이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고대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덕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도덕은, 윤리는 자기 그룹, 그러니까 우리 세길교회, 뭐 우리 세길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제가 우리 김 집사님에게 따뜻한 배려나 호의 같은 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담 바깥에 내 그룹, 내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 때는 적대적이라는 것이죠. 외부 낯선 존재들에 대한 적개심은 동물과 인간의 왕국 모두에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 낯선 개체들 사이에는 서로가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힘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강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약자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집단 속에, 개체 속에 혹은 우리 공동체 속에 있으면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내 이웃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똑같이 우리 집사님도 우리 자매님도 똑같은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방이 아니었느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거 누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키신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서로가 무조건 낯설어요. 시대가 달라도 니하고 내하고 다르고 담 하나 넘어도 니하고 내하고 다르고 낯설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그 말씀을 꼭 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시면 됩니다. 오늘 9장 읽으셨는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첫 말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피를 흘리는데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은 한 분 하나님 밑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하고는 공유하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이 한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니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언약은 노아 이후에 있는 모든 언약을 다 일반적으로 말하지만은 오늘 설교에서 맞춰서 이야기하면은 한 하나님 아래에 있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해꼬질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규범이 생긴 것이죠. 그 규범이 우리 성경에는 언약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도덕적인 보편성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고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공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다 도덕적인 규범이고 이것은 보편적이에요. 뭐 공산주의에 있다고 뭐 생명을 뭐 경시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저 독재주의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회복돼야 되죠. 한국 같은 나라 정치 상황에서 미국 같은 정치에서 요즘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극우들이 판치는 그 세상에 옳은 일, 공의로운 일,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 인류에 뭐 미국이라도 있고 아프리카가 그런 게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지를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 9장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9장의 언약 그걸 좀 비교를 좀 잠시 해드릴게요. 오늘 읽으실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카운트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7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7번 나오겠죠. 그죠?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건넸었는데 이 언약 카버넌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동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물론 DNA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잠재해 있다가 이게 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언약을 통해서 너의 선함, 너의 착함, 그거 이제 내가 컨트롤해야 되겠다.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너의 악함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겠다. 너의 죄악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겠다.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의 사고와 언어와 계획과 선택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배터리를 한번 봤는데요. 배터리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1.5V가 있고 3V가 있고 뭐 9V가 있거든요. 그럼 큰 배터리는 큰 걸 돌릴 수 있어요. 작은 배터리는 작은 것밖에 못 돌립니다. 이것을 용량이라는 것이죠. 그 용량은 하나의 힘이에요. 파워예요. 근데 파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그 저기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좋은 짓도 안 하고 그냥 중립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파워를 뭐 조금이든 많든 그것을 사용을 하면은 상대방이나 혹은 그 주위에 있는데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 그 파워. 어떤 면에서는 뭐 nature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연이니까 자연의 법칙, natural law, 그 natural law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9장에서, 즉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그러한 용량에 걸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사용한다. 마음대로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이웃이 다치고 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 이 부분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언약과 이렇게 1장과 9장을 대비시켜 놓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9장은 1장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키워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언약이 이제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우짜다가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것도 1장에 있고, 오늘 9장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가 지었다, 봉을 받았다라는 말도 똑같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붙들어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나예요. My capacity, my possibility, my potential. 나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6절 오늘 본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것, 너라는 것입니다. You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적용이 창세기 1장에는 나였는데 너로 9장에는 낀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 나는 할 수 있어, possible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도 다스릴 수도 있고 공중에서 다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9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나쁜 힘이 있죠.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면 안 되죠. 힘이 주어졌지만 휘두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커버넌트.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창세기 9장 노아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적인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너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금해야 되고 공의를 세워야 하고, 그 사람은 나의 경쟁자도 아니고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남아야 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이웃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9장으로 발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윤리 도덕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 다 할 수 있다. 능력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감과 동정에 대한 자유로운 성향이 있지만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본능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노아 언약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9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뜻하는 본질, 자연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언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연의 모습이 그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지속 가능하게, sustainable 이런 말을 좀 쓰죠. 지속 가능한 우리의 선한 모습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오용하고 남용하는 아담과 하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그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힘을 제어하고 통제받고 제한하는 윤리도덕적인 언약의 시대, 노아로 넘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고 공멸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받은 무한한 능력의 어떤 귀인, 유전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유전자의 그 능력 capacity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옳은 법, 공의와 정의와 윤리가 있어야 우리가 공멸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음 주에는 제가 게임 theory 해가지고 요즘 그 영화 그 뭐죠? 오징어 게임.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계속 좀 이 속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노아 언약을 주심으로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괴물 받는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자매님, 형제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형상의 인자가 있음을 알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묶어 주옵소서. 이 노아 언약의 귀한 교훈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